유대인은 서머나 교회의 원수입니다. 처음 몇 세기에 유대인은 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과 하나로 결탁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비춰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의 불신자가 연합하여 믿는 이를 핍박했는데 이 때문에 믿는 이들은 견디기가 특별히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원래 그들에게 준 것인데 사탄은 아주 쉽게 그들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수백 년 이래로 하나님을 위해 증거한 선민들이 우리를 틀렸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만 육신적인 유대인들입니까? 만일 그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왜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왜 이와 같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주의하십니까? 그들이 만약 유대인이라면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데 주님은 왜 또 책망을 더하셨습니까? 만약 그들이 육신적인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심판하시는데 아무런 의의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분명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중에 거짓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바로 교회 중에 유대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 중 일부분으로 기독교와 유대교를 조화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들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혼합시키고 은혜와 율법을 섞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교회 전체와 믿는 이 개인과 지극히 중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시종을 상세하게 말하기로 합니다. 초기의 교회 중에는 이 유대교적인 한파의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마땅히 모세의 율법과 할례 등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유대교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믿는 이들인 동시에 또한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 역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큰 보자기의 이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에 믿는 이들이었지만 여전히 율법상에 속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을 준수했습니다. 구약의 교훈은 과연 이러하지만 그들은 시대가 이미 바뀐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장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율법이 만약 한쪽에 제쳐 놓아지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 율법이 이미 사람을 속박하는 효력을 상실했음을 증명합니다. 후의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과 교회가 이방에 믿는 이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음을 봅니다. 이 한 번의 회의는 역대로 이방 믿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몇 명 주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할례 받는 것이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교류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제도가 성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참으로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아는 베드로도 결국은 사람들 때문에 유전적인 행위를 하여 바울의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라 할지라도 최초에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은 그가 화평을 위했는지 모르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 자신도 서원을 했으며 또한 정결케 하는 예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지만 당시의 반대자들의 세력이 심히 컸기 때문에 그는 이를 줄이고자 하여 타협한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의 최대 시험은 바로 한 면으로는 그의 본국 사람이 핍박을 받고 또 한 면으로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교회 중에서 유대교적인 사람들이 한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전해준 독은 오늘날에까지 이르며 처음보다 심하게 되었고 그 세력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위험에 대하여 성경의 경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모두 전문적으로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교적인 교리는 사람들을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망령되게 할례를 차용하는 유대교적인 믿는 이를 개와 행악자들의 동류로 열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매우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면 성령은 절대로 바울에게 이와 같이 엄중하게 그들을 대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교적인 교리. 바꾸어 말한다면 바로 믿는 이들에게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생사, 구원,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 시대 안에서는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줄 수 없었으며 또한 누구를 의롭다고 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한 방면에서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 방면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결과는 이와 같을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원래 예정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하시지만 은혜가 아직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죄에 애워싸여 자랑할 것이나 교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바로 사람들을 시험하여 사람들의 죄가를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게 복종하게 하여 은혜를 위한 길을 준비할 따름입니다. 율법 자체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다만 구원을 위해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율법의 무능함을 나타내기에 족합니다. 신약의 세워짐은 바로 구약에 유능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율법이 사람을 주관하는 것은 원래 사람이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만큼 율법의 명령에 복종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우연히 한번 율법을 범했다면 즉각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온 율법을 범하고 그것을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앉으나 누우나 불안합니다. 그는 그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므로 언제 죄를 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죽기 전에는 범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죽기 전에는 정죄받을 기회,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정죄를 받는 것은 죽은 후에라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고뇌스런 삶입니까?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영원한 불이 마치 그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결코 실제하는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만일의 기대일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는 최상의 분복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율법 시대 안에서는 휘장을 뚫고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은혜 시대 안에서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율법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한 무리의 특수한 사람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할 때 제사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휘장 뒤에 계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 이외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근거와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휘장을 거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직접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신약의 특징은 바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은 모두가 육신, 할례, 안식일, 제사, 절기 등의 육신의 일을 따라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까닭은 바로 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신약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 하나님은 육신을 이미 정지받은 것으로 판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출생이 아니라 거듭남, 중생입니다. 세상 사람 사이의 육신의 분별은 이미 끝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차별이 없느니라. 구약의 때에 출생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이 된 자들은 결코 오늘날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듭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혹 장래에 영원히 멸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반대로 혹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방법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실상 율법과 은혜는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혼합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선입견과 사상 때문에 율법과 은혜 두 원칙을 마땅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사람들을 어둠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유대적인 교리는 과거의 율법의 조건과 확신이 없는 장래로 십자가에서 이룬 화평을 대치합니다. 유대교적 복음에서 구원의 확증은 일종의 업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 다시 죄를 범하고 실패한다면 어찌 다시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도 맞지만 또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는 물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믿음에 마땅히 행위가 더해져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없을 그때는 바로 멸망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적인 교훈 아래서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두려운 표류요 불안정입니다. 주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는 감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힘을 다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그립된 말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측면에서 복음 중에 모든 확실한 장래와 금세의 기쁨은 다만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성취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만 또한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과연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실패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멸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식일 등등은 그리스도인이 받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반율법, 반은혜의 교리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행위와 은혜는 원래 영원히 합해질 수 없는 두 원칙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둘 다 손실을 입게 됩니다. 손실을 가장 크게 입는 자는 새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방인에게는 원래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 우리는 결코 율법의 관할 아래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율법은 시종 우리 이방이 믿는 이들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복종하는 대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경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교적인 교리의 폐단은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로 자유를 잃고 다시 율법의 고통스런 멍에를 메게 합니다. 기타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두움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어두움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고 찬빛이 비추었습니다. 유대교적인 교리는 하나님을 다시 어두움 가운데 가둡니다. 그리스도인 단체는 전처럼 존재하지만 침례와 만찬으로 유대인의 나머지 예절을 대신하였고 교회의 성직 제도는 레위인의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교회는 구약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자격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얻고 기업이 더욱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믿는 이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은 한 무리의 성직자들의 소유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대표로 변하여 그들 앞에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가련합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이러한 유전된 독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그 독을 더 받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역시 그 해를 면치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 제도를 볼 때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을 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이미 신약의 본 면목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것을 거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에 비록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어찌 특별한 성직자들이 있어서 평신도와 하나님의 사이에 서서 많은 평신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침례를 주는 일은 원래 모든 제자들에게 부여된 것이며 사도의 것이 아닙니다. 만찬은 원래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성직에 있는 사람이 관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목사제, 1인 치회제, 교회 연합제 등은 모두가 유대교적인 영향의 결정품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신약 성경에 없으며 신약 성경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력은 모두가 믿는 이로 하여금 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왕래를 잃게 하고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한 무리의 중간 계급의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이 모두가 유대교적인 교리의 산물입니다. 유대교적인 교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이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율법 아래 놓고서 많은 육신상의 예의와 직분을 부과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적인 교리는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의 본래의 위치를 잃게 합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육신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결한 심판 안에서 십자가는 이미 육신의 사람을 끝냈습니다. 성령은 이미 성도들의 마음에 주어져 계속해서 육신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가증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 질서 있고 예의 있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의 회에 불과합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서신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육신의 종교의 거짓으로 충만되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세상에서 교회를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반대합니다. 바로 유대교적인 교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위치를 누릴 수 없게 합니다. 바로 이 교리가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의 분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 교리가 한 무리의 제사장 계급을 세워 혼합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중보가 되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영원히 모든 권세를 잡으시지만 이러한 것들은 원수의 큰 승리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적인 교사들을 칭하기에 사탄의 회처럼 적합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격을 낮추어 사탄의 회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지금 이미 그분의 백성이 아니며 다만 사탄의 회에 속할 따름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이 예전에 그들을 대면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명사는 바로 교회의 변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사탄의 회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원문의 교회가 만약 우리 성경에서 부르심 받은으로 번역됐다면 많은 오해와 잘못을 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인 건축물을 교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 간의 서로의 교통이며 이 외에는 결코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외면상으로는 교회에 많은 잘못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표준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으로 인하여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상 앞에서 우리는 바로 이 큰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원문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의미는 곧 부르심 받은 회중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단의 회에서 회라는 글자는 원문에서 시나고그로 에클레시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만 함께 모임에 불과합니다. 시나고그는 바로 복음서에서 자주 사용된 회당의 원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의 글자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는 이 두 회 중에 다른 점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모든 지체들이 연합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회의 사람들은 결코 어떤 곳에서 불려나오지 않았으며 오합지졸로 함께 모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 하나의 교회, 하나의 에클레시아라면 그 중에는 거듭나고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 나온 사람 외에 결코 다른 관계의 사람들이 섞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시나고그가 될 뿐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의 위치에서 어떻게 시나고그의 위치로 타락했는지를 나타내어 줍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수신자 외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 또한 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버가모의 니골라당과 발람의 제자, 그리고 두아디라의 이세벨에게도 주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두 교회 중에 일원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적인 교사들 또한 당시 교회 중에 일원이었습니다. 아, 교회는 거의 처음부터 완전히 실패하고 황폐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엄숙합니까? 교회는 각 시대에서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도대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홍수 전의 인류는, 노아의 자손은, 광야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제사장 직분은 세워지자마자 곧 더럽혀졌습니다. 첫 번째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자가 바로 신당을 건축한 자였습니다. 메시아를 앙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다만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그 가련함을 나타내는 것을 도왔을 뿐입니다.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실패를 보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오히려 새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교회가 어찌 예외이겠습니까? 교회의 조직에 따라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현재 안목은 왕국을 주목하십니다. 이것은 각 서신이 충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는 마땅히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탄의 회가 원래 하나의 엄한 책망의 말이며 우리가 반드시 이 이름을 전에 유대교적인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붙여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이와 같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따라 본다면 이 이름은 힘껏 이단을 부추기는 사람을 호칭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 미혹을 받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의 실상을 가르쳐주며 또한 이단의 어떠함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언제나 가장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 악을 선으로 여기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여기는 데까지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죄악에 대하여 약간의 작은 포용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동물이 들어있는 것을 용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진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가 유대교적인 교리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이 휘장 뒤로 물러나심,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짐, 어두움, 확신이 없는 소망, 교회와 세상의 조화, 믿는 이가 복락을 잃음, 교회의 퇴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 교리가 제공한 것입니다. 그것들의 완전한 발전은 후의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교회 내용의 타락의 원인인 것처럼 유대교적인 교리가 교회의 형식의 실패의 근원임을 봅니다. 여기에 유대교리를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시의 황폐함의 상황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신 후에 교리의 오류를 말씀하십니다. 전자는 후자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잃으면 자연히 순수한 가르침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육신을 향하여 후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와 서머나의 실패는 서로 인과적인 것입니다. 순수한 가르침을 지키려면 순수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